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내 탓이라면 세계 주요 공업국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물가상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경제 가변성, 치솟는 원유 가격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말로 우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힘든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해 태평양 섬나라들과 관계 강화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미 국가안보센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개방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강제성이 없는 태평양을 위해 영국,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상에는 인공위성과 기자수단을 활용해 해양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은 지난달 안보협의체인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4개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불법 조업 등 문제 직면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유럽 4개국 정상의 그 이후 방문이 진정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4개국의 지지를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계획과 관련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4개국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명의 지도자가 수도 크이우에 도착했을 때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면서 러시아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렌을 들을 수 있게 했지만 누구도 겁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과 유럽의 모든 이익을 위해 협상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완전한 안보와 영토 보존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6일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관여한 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 두 곳, 이란 기업 세 곳, 아랍에미리트 업체 네 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국적의 진펑가오와 인도 국적의 모하메드 샤이드, 르크누딘, 보레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서방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준수해온 상호 복귀를 이루기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날 오전 상하이 인근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 명명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시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새 항모의 이름은 푸젠함으로 명명됐으며 전체 번호는 18번이 부여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은 디젤 추진 방식으로 운영되며 배수량은 8만여 톤에 이릅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적인 납치와 강제 실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부가 일본과 다른 나라 시민들을 납치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의 강제로 잡아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크게 줄었다며 방역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선전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위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을 상대로 펼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미국의 서한에 대해 북한의 응답이 있느냐는 질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주 초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나란히 서서 우리의 접근법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You heard from Secretary Blinken when he was standing next to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earlier this week that our approach is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also heard him say we had not heard a response from the DPRK. That was just a few days ago. There's been no change.
또한 블링컨 장관이 아직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불과 며칠 만에 변화는 없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3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도 열려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nd as I said earlier and I'll repeat now,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But our efforts to engage without preconditions.
블링컨 장관은 앞서 말했고 다시 반복하겠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 없이 관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가 받은 유일한 대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7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동맹과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펼친 외교적 노력들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ncludes high-level personal messages from senior U.S. officials to senior DPRK officials. Over the past year, we have sent such messages in multiple.
김 대표는 고위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하고 서면으로 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에 신종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을 포함했다며 우리는 또한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실용적인 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의 코로나 발병 공개 직후 미국이 지원 의사를 전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식량 지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15일 국무부 청사에서 방미 중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계속된 활동들의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늘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의 관련 문의에 국무부 청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이 지난 6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한 지 몇 주일여 만에 다시 한국 당국자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방문 당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 8일에는 서울에서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과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도 열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민간연구소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관한 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중 간 어떤 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한다며 두고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8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회동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특히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됐습니다. 중국의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8일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를 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추가 제재는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비인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진 대사는 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VOA에 칼레드 케아리 사무차장이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왔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테우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의 결정을 준수하고 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며 외교적 노력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대변인실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최근 위성사진 결과와 관련해 폭발력이 다른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 핵실험 등 폭발력이 비교적 작은 핵실험에 적합한 3번 갱도 외에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눈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 움직임을 보인 것은 폭발 규모가 다른 핵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16일 VOA에 지난 몇 달간 복구 작업이 지속되어온 3번 갱도는 감당할 수 있는 핵폭발 규모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무기 소형화에 이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추가 실험에 4번 갱도의 복구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3번 갱도에 대한 여러 분석 결과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 핵무기 시험에 적합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규모의 핵실험의 경우 같은 갱도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더 큰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새 갱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야심찬 핵무기 개발은 추가적인 실험을 필요로 한다면서 3번 갱도의 용량은 모든 실험을 충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4번 갱도를 복구할 것인지 여부는 위성사진 분석만으로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번 활동이 핵실험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기보다 지난해 큰 비로 유실됐던 갱도 주변 도로를 복구하는 동향으로 보고 있다는 한국 당국의 평가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브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주변 도로를 복구하려는 작업이라 해도 결국은 4번 갱도를 다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hypothetically, if they wanted to get back to their old tunnel that they were using, they'd have to restore that road, which is currently unusable.
또한 갱도를 재사용할지 아니면 추가 갱도를 마련할지는 현재 사용 가능한 갱도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며 북한이 4번 갱도를 복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추가 핵실험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et's say have multiple tunnels that they can use, and you can they use I think tunnel two was the one that they used multiple times.
또 복구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근처 4번 갱도 역시 폭발 피해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갱도 사이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같은 산이 아니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나타난 3번과 4번 갱도 입구 사이 거리가 40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3번 갱도는 남쪽, 4번 갱도는 북쪽에 있는 다른 산에서 뚫고 들어간 만큼 4번 갱도가 7차 핵실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에 공개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설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4번 갱도 입구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차단벽과 건설 자재가 목격됐다며 이는 지난 2018년 폭발로 무너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향후 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4번 갱도 주변 활동에 대해 핵실험 준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기보다는 지난해 큰 비로 유실됐던 갱도 주변 도로를 복구하는 동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틀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16일 8,57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3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적국을 억제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정책의 방향과 이에 따른 관련 부처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규모가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법안의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며 미국이 이런 경쟁에 나서는 동안에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전 회계연도부터 진행된 태평양 억지 계획을 연장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산 지원 미달 프로그램에 추가 10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내 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이 인도태평양 영내에 배치된 미군과 배치 예정인 미군 태세 지원에 충분한지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적국의 공격에 대한 경보 시간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에 1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등에 대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예산을 2,980만 달러 늘리고 북부사령부의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 노력에 5,09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법안은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과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 작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위협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을 책임질 국방부 고위관리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 유격기 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활강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등 전 세계의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3억 4,1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각종 수정안 포함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어 하원의 법안과 조율돼 다시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안이 발의됩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미국은 매우 실망했다고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16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disappointed. I think our ambassador, our great ambassador, my friend Linda Thomas Greenfield, was clear about that. Very disappointed by the veto.
번스 대사는 나의 친구이자 훌륭한 대사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가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 정권의 행동에 비춰볼 때 통과됐어야 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며 중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want to work with China closely on this. We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PRC government, but there are times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speak.
번스 대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안보리는 표를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을 분명히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명백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보고 싶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중국 정부도 합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동맹과 협력해 중국과 경쟁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한 지난 5주 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 원칙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투자, 동맹, 경쟁의 대중국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e aligned to our partners and allies, and I think one of the big changes that President Biden has brought to the White House in his time in office is to reassert.
번스 대사는 우리는 파트너, 동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에 불러온 큰 변화 중 하나는 동맹의 최고 중요성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을 꼽았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와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스 대사는 국제질서가 보호돼야 하며 민주주의적 기초, 인권 우려,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창립 문서들에 담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목표에 결집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러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자 협력을 도모할 기회가 커진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 요소 등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6일 백악관에서 동북아 지역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과 함께 한일 관계와 3자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관리들은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높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영내 순방에 관여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은 순방 기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도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었다고 상기했습니다.
Look, I think we're all optimistic that there's an opportunity.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이 자신에게 중요하며 모두 기회를 잡아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3자 협력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데 모두 낙관적이라면서 특히 지난주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이 3자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의 진전 속도에 대해선 기대가 다르다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선 이에 대한 정치적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례로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를 놓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참석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적어도 도쿄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위험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 미국이 진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회담이 열릴지 알 수 없지만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담회를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정상 차원에서는 미한일 3국 모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이것이 정책으로 스며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부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 새 정부에 비해 일본 측이 다소 미온적이라며 지난 5년간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여파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at the leadership level we've had very forward-leaning statements by all three, right?
과거 한일 위안부 협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 등으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런 협정이 파행을 경험하면서 일본 측에선 여전히 열망이 낮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차 부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일본과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 일부 구구파는 한국과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는 만큼 이런 차원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 부소장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일정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그럴 역량이 있는 만큼 일본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이 협상 의지가 있다며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차 부소장은 설명했습니다. NSC 한국 담당 보좌관 등을 지낸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과 중국만이 덕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각국의 리더십과 외부 환경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nk about what happened in 1997. There was a North Korean missile test. There was a financial crisis. There were these like external events that actually brought the countries together.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 금융 위기 등 외부 위기로 인해 한일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 만큼 북한의 핵실험도 기이한 방식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 전망에 대해선 단지 시간 문제라면서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역량에 대한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결국 추가 핵실험도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빅터 차 부소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쿼드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는 쿼드 회원국 지위를 얻는 데 매우 집중했지만 일본 등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차 부소장은 한국은 이제 워킹그룹 참여 등 쿼드와 협력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크게 줄었다며 방역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민생 악화와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선전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서 2만 3천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신규 발열자 수가 사흘째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지난 4월 말부터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는 총 458만여 명이며 이 중 99%가 완쾌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73명이며 이에 따른 치명률은 0.002%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40만 명에 가깝게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큰 감소세를 보여 현재는 2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이재가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더라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 발열자가 줄었을 수는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신종 코로나 전파력 자체가 수그러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망자 통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 부재와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보도 통제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방역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상황을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매체들의 연일 발열자 수 보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선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전에 환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를 그렇게 줄이고 완치율도 높고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로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역시 우리 지도자가 대단하다. 그런 쪽으로 하면 충성도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한 내부 정세를 좀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효과도 있죠.
북한은 당 전원회의 이후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선 농사와 소비품 생산 그리고 산림집 건설 사업 등을 올해 경제사업 중 급선무로 언급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이 봉쇄 중심의 방역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당면한 민생문제와 건설 등 치적사업을 챙겨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국가동원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의 제일 난제는 코로나야도 시급하지만 기존의 국가동원력을 유지를 해서 자기가 추진했던 평양시 1만 세대의 주요 정책까지를 추진을 하고 당면에서는 농사를 지금 이거 잘못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최악의 국면이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편에서는 농업을 집중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가 추진했던 건설도 일정대로 가야 되겠고 이게 지금 차질을 빚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대처를 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방역의 여파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해산 등지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일 전보다 많게는 6%에서 7%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6월을 전후해 봄 작물들이 나오면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동 통제와 봄 가뭄이 겹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도 계속 중지되고 있어서 원래는 이제 6월 지금쯤 되면 그래도 이제 감자 밀벌이도 나오고 해서 충분기가 이제 해소되는 거의 가격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거로 봐서 현재의 봉쇄가 봄철 작물이 나와도 그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가 못 되지 않나.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이 방역 완화를 시사한 이후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 통제가 크게 완화됐지만 이는 방역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상당수의 아사자 발생 등 내부 불안 요인이 표출되면서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장마당에서 파는 해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당국이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들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내부 불만,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도 반사회지 비사회지 아까 강조가 됐고 바로 직후에 열린 비서국 회의에서도 결국은 체제 결속과 규율 강화가 핵심 의제였거든요. 또 전원회 인사에서도 공안 라인이 전진 배치됐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방역 성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동 통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황해남도 일대 가정 내 1호 약품을 기부했다고 전하며 이들이 약품을 살펴보는 사진을 일면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김 위원장 핵심 측근들도 가정용 의약품을 같은 지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절박한 김정은 위원장의 민심 위반을 다스리기 위한 이미 정치 플러스 약품과 치료 시스템이 붕괴된 현실을 보여주는 정말로 그 역설적인 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돼 의약품 조달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 급성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고질적인 식량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도입을 망설이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스위스 비정부 기구가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장기적이고 다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가 15일 북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인도 지원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등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고 보건체계 대응 능력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백신을 반대하는 국가도 아닌데 신종 코로나 백신 도입은 매우 주저한다며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인도주의 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분배 감시 등 국제기구 직원의 활동 의무사항 등에 북한 당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경 폐쇄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필요 평가를 중단시켰다면서 2021년 말까지 북한 주민 60%가 식량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국경 폐쇄와 수입 물품에 대한 장기 검역 조치로 의약품과 생필품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2021년 북한의 대중 무역량은 2019년보다 90%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적이고 다면적이라면서 언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는 자주 보도하는 반면 북한의 복잡한 위기는 전 세계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정보 유입을 차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20년 넘게 지원 사업을 펼쳐온 한 단체는 16일 BOA에 장기화하는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은 향후 지원 재개 시 단체 활동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원 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직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며 운송과 물류 및 공급망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의 대북 지원 인프라를 재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 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주민들이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도입을 주저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소장은 북한이 백신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모든 국제기구 직원의 입국을 막고 백신 전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인 강제 납치 등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 납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부가 일본과 다른 나라 식민들을 납치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잡아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으로 납치해 억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이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일본인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이시간의 김희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협력 국가들과 함께 분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임 총리에 이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됐다며 2014년 10월 이후 일본의 공식 협의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엔 간담회에는 일본과 태국 등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지난해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언급하며 누나를 구하기 위해 40년 넘게 싸워왔지만 아직 재회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모든 납북인을 송환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북한도 인도주의적 지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밝은 미래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호소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돼 납북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씨의 형 제임스 씨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네든 씨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스네든 씨의 납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강제 납치와 관련해 간담회가 열린 건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의 공공 주관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서 북한으로 끌고 간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는 모두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해경이 2년 만에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투명한 조사를 벌여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남북관계 측면에서 본 것이 명백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6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해경이 2년 만에 피해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해 당시 북한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자마자 한국은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진지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북한이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 조사를 북한 측에 떠밀려 하다가 이후 공동수사를 제안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유가족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관련 사건 조사를 재개해야 하며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스프튼 아시아 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이 바뀐 후 뒤집힌 수사 결과는 북한과의 외교에 더욱 관심을 두었던 문 정부의 전적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was quite hostile to any effort to pressure on human rights issues. They were
어느 정부가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를 압박하려는 모든 노력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한국의 인권단체에도 그렇게 대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잦은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번복한 겁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제야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애초에 이 씨가 잦은 월북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는데 이제야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된 한국 공무원 유족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트 의장은 이 사건은 냉혹한 살인사건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숄트 회장은 김정은은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잔잔한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25도입니다. 강계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8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3도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9도. 장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원산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8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4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m, 먼 바다는 0.5에서 1.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탓이라면 세계 주요 공업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물가 상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경제 가변성, 치솟는 원유 가격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말로 우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힘든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해 태평양 섬 나라들과 관계 강화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미국 안보센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개방적이고 건강하며 생산적이며 강제성이 없는 태평양을 위해 영국,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상에는 인공위성과 기타수단을 활용해 해양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은 지난달 안보협의체인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블루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유럽 4개국 정상의 KU 방문이 진정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4개국의 지지를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계획과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4개국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명의 지도자가 수도 크이우에 도착했을 때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면서 러시아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렌을 들을 수 있게 했지만 누구도 겁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가능한 구체적이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과 유럽의 모든 이익을 위해 협상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완전한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6일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관여한 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 두 곳, 이란 기업 세 곳, 아랍에미리트 업체 네 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국적의 진펑 가오와 인도 국적의 모하메드 사이드 르쿠누딘 보레 등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이란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준수해 상호 복귀를 이루기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란 핵합의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 권한을 사용해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디 사파리 이란 외무부 차관은 자국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석유화학 산업과 그 제품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출이 계속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날 오전 상하이 인근 장난조선소에서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 명명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인 시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새 항모의 이름은 푸젠함으로 명명됐으며 선체 번호는 18번이 부여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은 디젤 추진 방식으로 운영되며 배수량은 8만여 톤에 이릅니다. 푸젠함은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해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편 타이완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전함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적인 납치와 강제 실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부가 일본과 다른 나라 시민들을 납치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잡아두고 있다며 이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